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14일 백악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ISIL 소탕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받았지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조시 어네스 대변인은 미국과 이라크 양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알라바디 총리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 기지를 겨냥해 1,900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군을 훈련하기 위해 파병 인력을 3,100명으로 늘렸고 의회에 1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이날 러시아가 기권한 가운데 14대 0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요르단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에는 또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릭 알 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내 이미 살레 전 대통령과 후티 고위 지도자 두 명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에 따라 이들 5명 모두에게 무기 금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날 표결에서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후티 반군뿐 아니라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등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중국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관련국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중국으로부터 공식 방문 요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162편은 오후 8시 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고로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의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한국과 일본 국적의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3.5%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드 수석경제연구원은 13일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신흥경제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랑샤드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 그리고 높은 부채 규모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특히 올해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석유 수입 국가들의 에너지 비용 지출이 줄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정부 청사에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가 14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소말리아 보안부는 VOA에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고등교육부 건물이 공격을 받아 정부군 등과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소 1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민간인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군 2명과 아프리카연합군 병사 1명이 희생됐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4월 1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백인 경찰들 최근 미국 뉴스에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죠. 백인 경관이 흑인 시민에 총을 쏘다 뭐 이런 반갑지 않은 기사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의 눈길을 끄는 통계 수치가 나왔더군요. 미국 시민들이 백인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백인 경찰관이 정직하고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을 질문으로 던졌다는 것이 미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거꾸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일단 결과를 보면 백인들은 59%가 그렇다, 정직하고 윤리적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흑인은 45%만 그렇다 답을 했습니다. 경찰을 신뢰하나? 라는 물음에는 백인들 역시 59%가 그렇다 했지만 이 흑인은 37%만 긍정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사법체계가 흑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백인의 69%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흑인은 26%만이 흑인이 미국 사법체계에서 차별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흑인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터라 이 흑인들의 이 같은 반응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로 영화를 둔 미국사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3도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북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은 6도에서 22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5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기온 4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이오와주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암살 150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협회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도입한 금속 탐지기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 제기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드디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군요.
예,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오늘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아이오와주에서 유세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클린턴 전 장관은 교사 학생들과의 토론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을 비롯해서 주로 커피점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가족들이 경영하는 작은 상점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친서민적인 행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찾은 아이오와주가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그해 1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먼저 당원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죠. 이때 나온 결과가 전국적인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이오와주는 앞으로의 대권 판세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아이오와 주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08년이었죠. 이 아이오와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당시에 29% 지지를 얻는데 그쳐서 이 38%의 지지를 얻으면서 검은 돌풍을 일으킨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또 다른 후보였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보다도 뒤처졌었는데요.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 대권 출마 발표를 하고 나서 첫 행선지로 이 아이오와주를 택한 건 이 7년 전의 아픈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아이오와주를 방문하면서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요. 이 분초를 아끼는 이 바쁜 정치인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선택 같네요.
예, 그렇죠. 이 클린턴 전 장관은 대권 출마를 발표한 뒤에 이 뉴욕 자택에서 출발해서 1,770km를 달려서 이틀 만에 이 아이오와주에 도착했는데요. 물론 클린턴 전 장관이 직접 운전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경호 요원이 운전하고 수행 보좌관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중간에 펜실베니아주와 오하이오주를 잠깐 경유했는데요. 이때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언론과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하이오주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클린턴 전 장관을 못 알아봐서 화제가 되네요.
예, 클린턴 전 장관 일행이 이 아이오와주를 가는 길에 어제 오하이오주 톨레도시 교회에 있는 한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잠깐 들렸다고 하는데요.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들린 곳은 치폴라라는 이 멕시코식 속성 음식을 파는 간이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음식도 직접 주문을 하고 또 자기가 먹을 음식도 직접 날랐지만 이 주문을 받는 종업원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 또 그곳에 있던 손님들 모두 이 클린턴 전 장관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기자가 나중에 그 식당 매니저에게 클린턴 전 장관이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는 걸 알려줘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좀 의외인데요. 뭐 검은 안경이라도 썼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밝은 분홍색 웃옷을 입고 있긴 했는데요.
네.
예, 이 식당 매니저 나중에 보안을 위해서 작동시킨 이 감시 카메라를 보고 난 후에 이 클린턴 전 장관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여성 같아 보이지 않느냐며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매니저 클린턴 전 장관을 못 알아본 종업원들 때문에 자신이 이 거물급 정치인을 만나볼 기회를 놓쳤다면서 한탄 아닌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번 대선에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이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글쎄요, 이번 일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난감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4일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서민적인 힐러리 클린턴 대 정치인 같은 모습의 제프 씨와 마르코 루비오 이런 제목으로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는 소탈하고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동영상에서도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엄마나 그냥 보통 공장 근로자 또 한 가족 구성원처럼 이 평범한 미국인의 한 명으로 자신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서 이 힐러리의 대권 도전 동영상이 그냥 공화당을 반대하는 이 보험 판매용 동영상 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 클린턴 이 전 장관의 이미지는요 아주 또 지적이면서 차갑다 또 보통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면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이미지를 없애려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이 작은 모임을 많이 가지려는 것도 보통의 미국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반면에 공화당 후보들은 정치인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아직까지는 이 민주당 무대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면 공화당은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모두 이 국내외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이 미국의 대통령감이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직까지는 대권 도전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어제 미국 대선의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오하이오주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재계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또 어제 대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도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세금 문제, 이스라엘 문제 등 국내외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정치인, 세계 지도자다운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치 명문가 출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쿠바계 이민자들로 가장 평범한 미국인의 한 명인 루비오 의원은 또 강력한 지도자,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역설적인 것도 같은데요. 자, 이제 미국 대선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과연 어떤 전략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일자로 올해 4월 14일은요. 미국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날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저격당한 지 1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당시 링컨은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부인과 함께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 남북전쟁에서 남부를 지지하던 존 윌크스 부스가 뒤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이튿날 오전 7시 22분에 숨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미국 역사상 암살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네. 링컨 대통령이라면은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물론입니다. 링컨은 미국이 한창 이 노예제도 문제로 갈려서 시끄러울 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은 결국 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와 반대하는 북부가 내전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링컨은 북부 연방 진영의 대통령으로 전쟁을 이끌어서 결국 남부 연맹을 물리치고 4년에 걸친 참혹한 내전을 끝냈습니다. 링컨은 그리고 흑인 노예제도도 없앴습니다.
네.
예, 많은 미국인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주저없이 꼽을 만큼 링컨 대통령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링컨 암살 150주년이라면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겠네요.
예, 150년 전에 링컨이 암살됐던 포드 극장이 아직도 있는데요.
네.
예, 14일 이곳에서는 종일 추모 전시와 촛불 추모식, 역사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또 링컨이 숨진 시각인 내일 15일 오전 7시 22분에는 내셔널 성당 등 이 워싱턴 DC에 있는 모든 성당과 교회당이 조종을 울리고요. 몇몇 박물관은 링컨 관련 전시회도 엽니다. 이 150년 전에 링컨의 시신을 싣고 워싱턴 DC를 출발한 장례 열차가 12개 도시를 돌아서 링컨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도착하는데요.
네.
예, 이걸 재현하는 행사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가 한창입니다. 야구 종주국답게 미국에는 또 야구를 좋아하는 애호가가들도 많고요. 가족들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수많은 야구 애호가들이 올해도 야구장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경기장을 찾는 야구 팬들은 지난해와는 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협회가 올해부터 이 관중들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협회 사무국이 각 구단 측에 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나 금속 탐지 검색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입장할 때 검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구단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야구 애호가들은 경기장에 입장하려면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테러에 대한 위험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2년 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스포츠 행사들도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메이저리그 협회 이사진 측이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금속 탐지기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예, 보안 기술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 씨의 지적인데요. 이 금속 탐지기가 관중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입장 시간만 지연시켜서 정작 중요한 경기 장면을 놓치게만 만들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예, 슈나이어 씨는 일단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경기장에 설치된 이 새 금속 탐지기들이 공항에 있는 금속 탐지기들보다 훨씬 더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주머니 안에 휴대전화기나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어도 쉽게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이 새 금속 탐지기들이 민감하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네.
예, 또 가방 검색도 대충 하는 데다가 이 금속 탐지기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벼운 몸수색을 받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나쁜 사람이 마음을 먹고 테러를 저지르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슈나이어 씨는 또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래 이 안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비용 대비 효과면이라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나이어 씨는 테러 위험에 대처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가상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겪는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지영 기자와 함께 벵가지 영사관, 미 영사관 습격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자, 동시에 벵가지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클린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죠.
네, 한 나라의 대사, 그것도 미국 대사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어서 공화당이 클린턴 후보의 약점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인 4명이 숨졌는데요.
네.
자, 먼저 사건 전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2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9.11 테러 사건,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미국인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리비아 동부 도시인 벵가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이 리비아의 전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축해놓은 무기를 찾는 문제를 논의하고 또 새로 그 미국 문화원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9시 40분쯤에 이 스티븐스 대사가 있던 미 영사관 밖에서 총성과 함께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무장괴한 수십 명이 총기와 수류탄으로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불까지 질렀는데요. 스티븐스 대사와 션 스미스 공보관이 재빨리 안전실로 대피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무장괴한들이 안전실까지 들어온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 안전실은 강철 막대로 아주 튼튼하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무장괴한들이 지른 불로 연기가 퍼지면서 질식한 겁니다. 새벽 1시 넘어서 트리폴리에서 온 미국 구조대가 도착해서 스티븐스 대사 등 영사관 구내에 있던 미국인 30명을 구출했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스 대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스미스 공보관 역시 숨졌습니다.
네. 자, 당시 무장괴한들이 영사관 인근의 그 미 중앙정보국 사무실 건물이죠. CIA 건물도 공격했었죠.
네, 맞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는데요. 예. 무장괴한들이 박격포로 건물을 공격하면서 미국인 CIA 직원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밤새 미국 영사관하고 CIA 사무실 건물이 공격당하면서 미국인 4명이 숨졌는데요.
네.
워싱턴에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공격이 시작한 직후에 그 스티븐스 대사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미 대사관에 연락했고요. 자정 넘어서 국무부가 백악관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 새벽 4시에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벵가지 습격 사건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몇 시간 뒤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 사건을 주도한 세력이 밝혀졌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 테러 단체의 알카에다의 소행이란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 리비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단체인 안사르 알샤리아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미 당국이 안사르 알샤리아의 벵가지 지부 고위 간부인 아흐마드 아부 카탈라를 체포했는데요. 이 카탈라는 벵가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으로 이송돼서 살인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무장괴한들이 미 영사관을 특별히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랍 지역에 반미 정서가 팽배해 있었는데요. 벵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무슬림의 순진함이란 영화가 인터넷에 공개됐었습니다. 이 무슬림의 순진함은 이집트계 미국인이 제작한 14분짜리 짧은 영화인데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등 이슬람을 모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 이슬람 신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그 리비아와 예멘 등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벵가지 미영사관 습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 대사관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죠?
네, 한국인들은 무사했지만 그 현지 경비원 두 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 리비아 상황이 불안하긴 한데요. 다른 곳이라고 해서 크게 안심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였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는 또 살해 위협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미국 외교관들이 얼마나 안전한 건가요?
네, 사실 그 미국 외교관이나 군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사가 외국에서 공격당해 사망한 경우는 6번에 달하는데요. 1970년대에 수단 주재 미국 대사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무장 세력에 살해되는 등 대부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2년에 벵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티븐스 대사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네. 자, 이 벵가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미 의회 상하원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열면서 또 조사를 벌였죠.
네. 보고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만 해도 1월에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서 11월에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력해서 낸 보고서인데요. 상원과 하원의 보고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일단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 상황이 위험하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먼저 1월에 나온 상원 보고서는 국무부 실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현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고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국무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네.
또 아프리카 주둔 미군 사령부가 보안팀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스티븐스 대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 일정 부분은 숨진 대사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원 보고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CIA 등 정보 당국은 제할 일을 했고 별 잘못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벵가지 영사관 경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하원 모두 국무부 잘못을 지적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이 클린턴 후보에게 화살이 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랜드폴 상원의원은 벵가지 사건을 가리켜서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받지 않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새벽 3시 전화는 2008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클린턴 후보 측에서 사용한 텔레비전 광고 문구입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클린턴 후보가 경쟁 상대였던 바락 오바마 후보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요.
네.
만약 새벽 3시에 긴급 전화가 걸려온다면 오바마 후보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랜드폴 의원이 바로 그 광고를 예로 들면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제대로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네. 아직 의회 조사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네네.
예. 여전히 벵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벵가지 사건 조사를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 전에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당시에 그 국무부 공식 전자우편이 아니라 개인 전자우편을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벵가지 특위가 클린턴 전 장관에게 벵가지 사건 관련 전자우편 서버를 넘기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 사건이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도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벵가지 미 영사관 습격 사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미국 흑인 가수 바비 맥페린이 부릅니다. Don't worry, be happy. 들어보시죠.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He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re worried, call me. I'll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ir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이 영국이 북미 대륙에 처음으로 건설한 영구 정착지 제임스타운과 관련 있는 영화 포카혼타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8세기 중반, 북미 대륙 식민지를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원주민들과 합세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과 사랑을 그린 영화 라스트 모히칸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은 마이클 만 감독이 지난 1992년에 만들었습니다.
때는 1757년, 북미 대륙 식민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권을 두고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원주민 모히칸족 출신 남자 3명이 미국 동부 허드슨강 서쪽 지역에 나타난다. 이들은 모이칸족 출신인 친가 추구크와 그의 친아들 운카스, 그리고 주인공인 나다니엘이다. 나다니엘은 백인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그런 나다니엘을 친가 추구크가 입양해 키웠다. 이들 세 사람은 숲속에서 커다란 사슴을 사냥한 뒤 사냥감을 들고 친구 캐머런 부부가 사는 오두막을 찾는다.
So what is it, Jack? What brings you here?
French and Indian army are heading south out of Fort Caroline to war against the British. I'm helping raise New York's militia to fill the Crown's levy.
캐머런의 오두막에서 나다니엘 일행은 또 다른 친구인 잭을 만났습니다. 잭은 나다니엘에게 민병대를 모아 영국군에 가담해 프랑스군과 싸울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다니엘의 친구 잭이 참가하려는 전쟁은 바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미국 노스 이스턴 대학교 역사학과의 윌리엄 파울로 교수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 대륙의 패권을 다툰 전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Well, certainly back before the war began, there was this vast continent called North America.
전쟁이 나기 전에 엄청나게 넓은 북미 대륙의 북반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의 캐나다 지역은 프랑스가, 그리고 지금의 미국 북동부 지역은 대개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당시 유럽 대륙에서도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식민지인 북미 대륙에서도 각자 영역을 넓히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북미 지역 지배권을 두고 마지막으로 맞붙은 전쟁이 바로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7년이나 이어지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촉발한 사람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인데요. 다시 윌리엄 파울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The spark that set this was a land dispute.
시작은 영토 분쟁이었죠.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의 미국 피츠버그 근처 알게메니 서쪽 지역을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가운데 식민지 버지니아 총독이 젊은 민병대 대령인 조지 워싱턴을 이 지역에 보내서 프랑스인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령은 프랑스군과 싸우다가 져서 결국 항복하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조지 워싱턴 대령이 이끄는 민병대를 버지니아로 쫓아내면서 결국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John Cameron,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Mohawk got no quarrel with Les Français. Traded furs with Les Français. Now Les Français bring Huron, Ottawa, Abenaki onto Mohawk land.
다음 날, 존 캐머런의 농장에 영국군과 모하크족이 원주민들을 찾아온다. 이들은 민병대를 모으려고 농장에 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하크족 주장은 영국군에 가담해 프랑스와 싸우겠다고 말한다.
His Majesty King George II is very grateful for your support. It would be enough to remind you all that France is our enemy.
이때 영국군 장교가 나서서 프랑스가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쟁에 나서기를 꺼리는 주민들에게 말한다. 영국군 지휘부는 프랑스군에게 포위된 윌리엄 헨리 요새 민병대를 보낼 셈이었다. 이들의 뜻을 알아챈 민병대 지도부는 지휘관인 웹 장군을 찾아가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공격받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전투가 치열한 헨리 요새로 향한다.
Major Duncan Haywood reporting, sir, en route to Fort William, Henry and Baring dispatches.
이런 가운데 던컨 헤이워드 소령이 영국군 군영에 들어옵니다. 웹 장군은 헤이워드 소령을 윌리엄 헨리 요새로 배속시키는데요. 헤이워드는 헨리 요새의 지휘관인 멀로 대령의 딸 코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인 코라는 여동생 앨리스와 웹 장군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헤이워드는 코라 자매와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헨리 요새로 향합니다. 한편 이들 일행이 길을 떠날 때 멀로 대령이 보낸 모하크족 원주민 마구아가 길을 안내합니다. 헨리 요새로 가던 헤이워드 소령 일행은 도중에 휴론족 원주민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군 일행을 인도하던 마구아가 문제였습니다. 마구아는 모하크족이 아니라 당시 영국군의 적이었던 휴론족이었던 것입니다. 마관은 신분을 숨기고 모하크족 행세를 했고 자신의 부족과 내통해 헤이워드 일행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런족에게 습격당한 영국군은 모두 살해당하고 헤이워드와 코라 자매만 남습니다.
모두 죽고 헤이워드와 코라 자매만 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마침 부군을 지나던 친가 추구크 삼부자가 도움을 준다. 이들 세 모이카는 놀라운 솜씨로 휴론족 공격자들을 모두 물리친다. 이어 이들은 살아남은 백인 세 사람을 헨리 요새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난다.
I don't want to France.
What did you say?
News.
그런데 나다니엘 일행은 헨리 요새로 가는 도중에 들린 친구 캐머런의 농장에서 참혹한 장면에 직면한다. 바로 오타와 원주민과 프랑스인들이 농장을 습격해 캐머런 가족을 모두 죽이고 농장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코라가 죽은 사람들을 모두 묻어주자고 하지만 나다니엘은 추적자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서 현장을 그대로 남겨두고 갈 길을 재촉한다.
슬픈 마음을 안고 캐머런 농장을 떠난 나다니엘 일행은 밤에 묘지 근처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때 원주민들과 프랑스인들이 추적해 오지만 근처에 묘지가 있는 것을 본 원주민들의 요구로 프랑스인들이 모두 물러갑니다.
Where's your real family?
They buried my mom, pa, and my sisters. Chingachgook family with two French trappers raised me up as his own.
위기를 넘긴 나다니엘과 코라는 한밤중에 비교적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어떻게 모히칸 원주민의 양자가 됐는지 설명하고 별과 관련된 아름다운 원주민 신화를 코라에게 들려줍니다. 나다니엘은 별이 하나하나가 사람의 영혼이라면서 희생된 캐머런 가족과 자신의 부모님도 하늘에 있는 별이 됐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라는 맑은 영혼을 가진 나다니엘에게 점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다시 길을 떠난 일행은 드디어 윌리엄 헨리 요새 다다른다. 그런데 이들이 보게 된 장면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 프랑스군은 원주민들과 합세해서 요새를 포위하고 대포를 써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 엄청난 병력으로 포위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피해 나다니엘 일행은 요새로 몰래 들어간다.
포탄이 비같이 떨어지는 요새에서 두 딸을 만난 멀로 대령은 사람을 보내서 요새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왔느냐고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두 딸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멀로 대령은 원주민 마구아 편에 연락을 보냈는데요. 마구아가 일부러 요새에 오지 말라는 멀로 대령의 말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오늘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에서는요. 영화 라스트 모히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원주민 부족들이 영국과 프랑스 편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편에 갈려서 서로 싸웠던 건가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사학자 윌리엄 파울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죠.
For the most part, the Native Americans tended to favor the French.
사실 원주민들은 대개 프랑스인들과 더 사이가 좋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는 했지만 원주민들을 지배하기보다는 원주민들과 장사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영국은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주민이 프랑스 편을 든 건 아닙니다. 프랑스인의 불만을 품거나 부족 사이의 적대 관계에 따라서 영국 쪽에 붙은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정우 기자,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네, 다음 주는 영화 라스트 모히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빠진 주인공 나다니엘과 코라가 요새를 탈출해서 영국군 진영으로 향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로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a dozen입니다. 오늘 we'll be learning about what dime a dozen means. Then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John and Mary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네, John and Mary에게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비싸게 20불을 주고 머리빗을 살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메리가 Why not? I really need it. 왜? 나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자. 존은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저쪽 아래 상점에 그런 빗은 아주 많아. Come on, I'll show you.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D-I-M-E. Dime a dozen. D-O-Z-E-N. Dozen. Dime a dozen입니다. When you say something is a dime a dozen, it means that there's a lot of it. Dime a dozen은 값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dime은 10전이고 dozen은 숫자 12입니다. 물건 12개를 10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싼 셈이죠? 이렇게 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ime a dozen입니다. 보통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This is a common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이렇게 동전처럼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개껍데기죠? 내 친구가 Look, I found seashells. 여기 봐, 내가 조개껍데기를 찾았어 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면 Those are dime a dozen. Those are dime a dozen. 바닷가에 흔하게 조개껍데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Today's phrase, dime a dozen. Something that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Dime a doze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브래드가 부릅니다. Everything I Own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gave my life to me, set me free.
set me fre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역사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변화는 경제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미국의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튀니지 정부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 투자 절차가 간소화돼야 합니다. 투자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은 사업에 좋은 것이고 이는 튀니지가 사업에 개방돼 있다는 신호를 투자가들에게 보냅니다. 현재 튀니지의 금융은 너무 많은 부실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과 파산법을 위해서도 은행 개혁이 필요합니다. 튀니지의 조세와 통관 절차도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도는 비효율적이며 담당자가 제멋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튀니지는 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세금 체계가 필요합니다. 비공식적 경제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한 과세 등급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니지는 자국에 투자하길 원하는 국내와 해외 회사들에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률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튀니지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미국 상무부가 마련한 사업가 정신 도모를 위한 영내 투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상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 HP, 시스코, 파이저 같은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미국과 튀니지 간 투자와 무역을 증대하고 시장 접근을 넓히며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디트로이트에 본부를 둔 디트로이트 스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 튀니지 기업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혁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튀니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가족을 잘 살게 만드는 경제,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라크에 2억 500만 달러 상당의 새로운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가 촉구한 추가 무기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알라바디 총리와 회담한 뒤 이라크군이 알라바디 총리 취임 뒤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라크군이 미군 공습에 힘입어 지난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장악한 지역의 3분의 1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원하는 추가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라크 간 군사 협력이 개선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앞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 기지를 겨냥해 1,900회 공습을 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 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앞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파나마에서 회동한 바 있습니다. 미주 회의에서 이뤄진 미쿠바 정상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이 약 50년 만에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이날 러시아가 기권한 가운데 14대 0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요르단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에는 또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릭 알 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내임이 살레 전 대통령과 후티 고위 지도자 두 명에게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에 따라 이들 5명 모두에게 무기금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날 표결에서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후티 반군뿐 아니라 압두라브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등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162편은 오후 8시 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고로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의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한국과 일본 국적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3.5%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드 수석경제연구원은 13일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신흥경제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랑샤드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 그리고 높은 부채 규모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특히 올해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석유 수입 국가들의 에너지 비용 지출이 줄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석유 수출 국가들은 유가 하락에 따라 손해를 보지만 현금 보유고가 많은 이들 국가에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IMF의 분석입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